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계획, 오늘은 구원 이후에 그럼 어디가 얻어지는 현실 속에서 유익과 혜택과 복이 뭐냐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 처해진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죽음 앞에 있고 또 마귀의 권세 앞에 있다가 결국 심판받아야 할 그런 입지 속에서 최대 위기의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오지 않고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의 공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기준은 바로 뭐였다고요? 의였다. 의였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삼는 새로운 신분으로 확정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과거의 모든 죄와 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가? 그런 신학적인 전가의 원리, 그죠? Imputation, 이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아담의 죄를 가졌고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대속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의의 값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 자녀 됐으면 신분이 변화됐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 백성 됐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큰 그 주제 또 내지는 로마서 이제 5장 이전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 상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 모두가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그런 심해 같은 단절된 그런 상태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요구되었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었고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 속에서 인간 속에서 의의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다.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구원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은 믿음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다. 인간편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효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이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1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언급한 결과로 5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구원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럼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또 어떤 능력으로 또 현실 속에서 그 의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유익과 혜택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줄 수 있느냐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동안한 영생복락의 약속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서 천국 가는 것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유익과 은혜와 혜택을 주느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미래적 차원도 포함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원은 현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잘 되면은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뭐 애들이 뭐 대학 좋은 대학 그런 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복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에베소 1장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치점을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고 미래 차원과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 현재 차원 속에서도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와 혜택과 복이 있다. 그 말씀을 5장에 들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천국 갈 것이라는 미래적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예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땅의 현세적인 그런 복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시작합니다. 자, 예수 앞에 나와서 그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뭐 해줬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칭의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얻어진 의미가 뭐냐? 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언적 선언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다시금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현재 화평을 갖고 있다. We have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뭐냐?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 간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면서 죄 짓고 있어요. 우리의 결심을 세우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여전히 죄된 모습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관점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이 편에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요? 아니면 그래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인피테이션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런 면에 볼 때 의라는 개념은 인간 편에서의 그런 본성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피테이션 여겨주는 겁니다. 신분적 변화의 선언이라는 그런 법적 용어예요. 내가 다시 너를 뭐라 하지 않고 죄인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너를 이제 너희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죄의 누더기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과격부예요.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이 같은 신분적 의의 변화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평화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되었던 사람이라는 말씀. 원수되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를 원수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죄를 합리화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위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책임전가하고 도피하는 것이 죄인의 반응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뭐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값을 치러줘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말마마 우리는 하나님도로 화목하는 놀라운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마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화평의 비결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 그리스도를 떠난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 샬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 실제적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현실적인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뭐한다? 화목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인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여겨져서 현실적인 것으로 그럼 우리 손에 무엇의 유익이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놀라운 화목의 관계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서 있다는 것과 들어감입니다. 들어감. 서 있다는 것과 들어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르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것이 즉시 밟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란다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 있게 되는 것은 그때뿐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유지되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설정되어서 의롭다 여겨지는 관계 속에 설정되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배 아파서 열 달 품고 있다가 아들을 낳아서 그것이 좀 커서 이제 학교도 가. 그러면 그 아들이 장성하죠? 그럼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 하면서 빵빵빵빵 막 움뜨리면서 막 그날 요란 법석 떠는 거예요. 아, 왜 그래? 문 부서지겠다. 문 열어줘. 왜 빨리 안 열어? 쑥 들어가.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돼서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우리 은혜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백성들이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들 죽일까봐.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듣고 와서 나한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볼 수도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옛날 중동지방에 왕가의 습관 가운데 왕을 만나려면 왕이 불러줘야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의 부름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건 아픔과 고난을 안고서 왕한테 아뢰하려고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서 왕한테 아뢰하죠. 누구 얘기입니까? 에스더 얘기예요. 그때 왕이 죽이지 않는 특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금호를 딱 내미는 거예요. 금호를 내밀면은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는데 예약 없는데 왕 앞에 툭툭 튀어나오면은 그게 곧 누가 될 수 있어요? 암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호를 내밀면은 그래서 그날 왕비가 앞에 서서 딱 아련했을 때 그물을 내밉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본 순간 사랑스러워서 그 홀을 내밀어서 에스더 왕비는 그 홀을 잡고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그분 앞에 나올 때 괜찮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계시지 않다는 게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됐어요. 관계가. 화평케 하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특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특권이었냐 옛날에는 지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죄 제물 드리고 죄의 사함 받은 그런 것 갖고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피 흘리면서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에 움직이면은 따개랑따개랑 지성의 방울 소리가 들리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서 꺼내와야 되는데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때 어떻게 가야 돼? 지성에 들어갈 때 끈을 맸다고 합니다. 속설이 하면. 그래서 끈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래에 나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두루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바울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 얻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10달러 안고 제게 언제 사람 되나 했는데 사람 돼서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문 빨리 안 열어서 쾅쾅쾅 뜯으면서 휙 들어와 버리는 그 아들처럼 그렇게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에세스하다, 엑지다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얻어진 유익과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분에 의해서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히 나가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뭐 매여 시장만 만나려고 해도 약속해야 되죠. 약속 잡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바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시장보다 못한 분이에요? 일개 대통령보다 못한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겨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신하들의 큰 자랑일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감히 설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특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세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앞에 멀쩡하며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왕의 보좌로 누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를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왕 대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유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과 화평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감히 만의 왕이시고 만의 창조주 앞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더불어 대화를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총이 그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은혜는 이유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짐이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한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은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앉은 백성. 하늘이란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랑과 호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은혜의 영역에 산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세 번째. 우리 현실적인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믿음에 서고 은혜의 들감을 입었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피면서 슬픔만이 아니라 소망의 신앙이라고 또 살폈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불확실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자랑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미래에 누릴 확실한 소망을 위해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론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성경은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죄 용서 받았다, 칭이 의로워졌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또 양자되었다, 후사, 또 성화라는 말, 또 영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적 구분을 표현하면 그 시간적 구원을 표현한다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미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사건 속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죽고 나도 붙이고 부활하고 그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말미암아서 뭐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진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종말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데 종말에 완성될 구원 이것을 바로 뭐다? 영화다. 영화.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가고 죄가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 여전히 주와 함께 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미래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거기에 거하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미래적 구원이 성도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데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것이고 더 그의 살아계신 분에서 우리의 구원 즉 부활과 영생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더욱이란 단어예요. 더욱. 더욱이란 말에서 미래적 구원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과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구원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래적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글로서 묘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게 될 최종적 구원은 부활처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쁨이라는 명사는 나타났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표현돼서 뭐 한다는 얘기요? 즐거워하라는 얘기요. 자랑하라는 얘기요. 난 아멘해. 이때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데 내 받은 구원 속에서 그냥 멀뚱멀뚱해라. 난 아멘하겠어.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기쁨 원인이 도대체 뭐냐? 2절과 3, 4절 그리고 11절에 세 가지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전히 완전히 계신 곳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원천이 무엇이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거센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날 위해 준비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 사놓고 그러고 지금 다 끝나고 내일이면 집 들어가는 거예요. 안 기쁩니까? 안 즐겁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겁니까? 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의 이유는 3, 4절에 우리가 인격으로서의 성화의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 인격이 뭐로? 성화로 현재적 구원 속에 나타난 모습이죠. 성화로서의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자, 하나님은 예수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죠. 연단이란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연단이란 단어를 캐릭터라고 씁니다. 인격과 개성. 근데 이제 그냥 인격이 아니라 여기는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흠정의 버전에서는 한글 버전에서는 이것을 체험으로 말하고 있어요. 체험.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험 속에서 나는 뭘 만들어준다? 시험에 만들어주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뭘로? 성화로 나가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환난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세요. 예수님이나 바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진 유래를 살펴보면은 감람류 같은 기름을 만들 때 보통 그 당시 기계는 그 기계 아래 감람염을 놓고서 꽉 짜는 거예요. 마치 마늘 놓고서 꽉 누르면 응게지면서 나오듯이 그렇게 꽉 짜서 뭘 만들어요?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던져지는 스트레스나 우리를 괴롭히는 압력들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이분 우리에게서는 이 환난을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서 그 인격대로 체험을 만들어내는 성화로 만들어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갖고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나 죽네가 아니고 하나님 날 빚으시네. 하나님 날 빚으시네.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말합니다. 인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인격된 모습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원하면서 과정은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과정은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난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당장 좀 인내 좀 주십시오. 인내는 당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서 간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때 우리 역시도 바울사도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체험이 막 뭐가 눈이 바울처럼 감겨졌다 떠졌다 막 해야 되고 나 뒤로 넘어가야 되고 그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빚으시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들에 대한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서서히 인격이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체험인 줄 믿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야지 금리빨 보고 뭐 그거 보고 뭐 이런 거 갖고 체험이 아닌 거예요. 뒤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의외로 체험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현실의 유익과 은혜가 뭐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11절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뻐 뛴다. 그렇게 더 의미 있는 본연일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서 어떻게 한다? 기뻐 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모든 것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화목도 그렇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현실적인 복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와 미래와 또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이것을 확신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신학의 모든 핵심이 뭐냐? 엔 크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화한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란이 왜 허용될까?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환란을 겪어야 하고 그 환란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지 희미하지만 우리가 환란 중에 누구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환란 중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인해서 그렇죠? 환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징계의 모습도 있지만 훈련하고 연단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주님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그 주님의 본성, 주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세우고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란 중에 다가오신 주님, 환란의 깊이보다도 더 심오한 기쁨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자와 성실하심, 주의 궁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비바람과 역경과 캄캄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환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고 기대할 소망은 인격적인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란 중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성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인내를 배워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야 할 인격에 대한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격으로 빚어주시고 세우실 그 희망을 우리는 붙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점점 노쇠하고 육신으로 약해지지만 그는 그 노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대와 영원한 희망, 주님의 마침내 나를 주님을 닮은 놀라운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는 불이익과 손해들, 또 내가 받는 중상과 몰약들, 내가 받는 슬픔과 내가 받는 까다로운 짓밟힘, 이 모든 인생의 역경에 뒤틀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환란한 뜻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환란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인격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1차적인 내 인격을 빚어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가 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누굴 배워? 하나님을 배워. 그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온 만유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신 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가 계신 대로도 본다니. 마치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주인과 더불어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분명히 알겠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미래의 확고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 사놓고도 그 집에 내일 들어간다면 설레고 잠 못 자는데 하나님을 배웠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설렐 것입니까? 얼마나 즐거워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말풀이 살지만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복이 대체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들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의 담대에 들어가면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거기 2절, 3절, 4절, 11절 통해서 우리는 세 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환난 때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모두 당하나 환난을 겪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환난을 만날 때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환난이 면제되진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일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신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네. 거기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다. 찔끔찔끔 준다는 얘기 아니면 비가 막 쏟아져서 소낙처럼 막 쏟아 붓는 것처럼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부음받았다. 이것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완료형이에요. 한 번 부어졌는데 그 효과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내게 부어진 이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랑 속에서 쓸 수 있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넉넉한 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사랑을 처음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바 사랑이 여러분 언제 경험됐습니까?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켜서 그 사랑을 다 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음받은 사랑에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받는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원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거기에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본래 연약한 어떤 자예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단 말은 번역 자체가 연약한 번역이에요. 무력할 때예요. 뭐 할 때? 무력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이 그때.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 경건치 않을 때. 불경건한 자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리고 불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빈당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이 아니라 10절에 뭐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력했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누군가 마음에 용서치 못할 것이 있으면은 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본전 생각해야 돼. 내 본전이 뭔데? 내 본전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고 죄인이고 무력한 자고 불경한 자인 자야.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무기력한 자였는데, 불경건한 자였는데, 죄인인데, 아니 심지어는 원수였는데도 받아주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자였어요. 절대 어떤 경건의 흔적도 없었던 자예요. 죄인됨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아라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나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나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뭐가 됐기 때문에? 부흥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환경,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서 우리는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우리를 뭐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현실적인 복은 뭐냐?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속에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 화평,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 해서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떤 것 속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환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안정된 내면의 상태고 기쁨은 이 내면의 평안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죠.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하고 주님이 날 다스리고 주관하는 상태에 살펴보면 얼굴에 뭐가 있어요? 평안의 모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죠? 응. 만족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사실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믿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속의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그것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잡은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눌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죄지며 살라는 얘기는 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뻑뻑거리는 거예요. 뻑뻑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는 관계 속에서 잘 유지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들고 종부자이신 주님을 부르고 주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의 특권을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